고린도전서 34번 메시지 하나님의 비밀들의 청지기들 1번 고린도전서 4장의 주제는 하나님의 비밀들의 청지기들입니다. 이 장의 초점은 그리스도 교회도 아닌 하나님의 비밀들의 청지기들입니다. 4장 1절에서 바울은 이와 같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종들이요 하나님의 비밀들의 청지기들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청지기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디모데전서 1장 4절과 에베소서 1장 10절에 있는 경륜 또는 분배라는 단어와 같은 어근입니다. 그것은 가정의 관리자, 곧 가족들에게 쓸 것을 분배하는 사람으로서의 분배하는 청지기를 의미합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와 같은 하나님의 비밀들을 믿는 이들에게 분배하는 그런 청지기로 주님에 의하여 임명되었습니다. 분배하는 봉사, 즉 청지기 직분은 사도들의 사역입니다. 신약에 계시된 하나님의 경륜에는 주로 두 비밀이 있습니다. 첫째 비밀은 골로새서에 계시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에 대한 충만한 지식에 대해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은 비밀입니다. 그분은 실제요 살아계시고 전능한 분이시지만 볼 수 없는 분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분은 비밀합니다. 이 비밀스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체현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는 단지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 체현된 분이요, 하나님의 정의된 분이요, 하나님이 설명된 분이요, 하나님이 표현된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 예수께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첫 번째 비밀은 하나님이 표현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 비밀은 에베소서, 특히 3장에 계시되고 설명된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는 역시 비밀입니다. 에베소서 3장 4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골로새서 1장 27절은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고 말합니다. 믿는 이들인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유한 이 그리스도는 비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신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그가 우리 안에 계신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볼 때 그리스도를 봅니다. 우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교회를 접촉할 때 그리스도를 접촉합니다. 교회는 참으로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바울이 4장 1절에서 하나님의 비밀들을 언급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를 의미합니다. 바울과 다른 사도들은 이 비밀들의 청지기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지적한 바대로 4장 1절의 청지기라는 단어는 다른 곳에서 사용된 경륜 또는 분배와 같은 어근을 갖고 있습니다. 이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는 가정살림의 운영 또는 경영을 의미합니다. 신약에서 청지기란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분배를 봉사하거나 돌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매우 커다란 권속을 갖고 계시며 그분의 갈망은 그 권속의 모든 일원들 안으로 그분 자신을 분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의 청지기에 대하여는 고대의 부유한 가정의 청지기의 기능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가족의 청지기는 생계의 수단인 음식과 옷과 그 밖의 필수품들을 그 가족의 일원들에게 분배하는 것을 돌볼 책임이 있었습니다. 부유한 가족들은 종종 창고 안에 이 모든 필수품들의 넘치는 공급을 갖고 있었습니다. 청지기의 책임은 가족의 일원들에게 이 공급을 분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은유를 사용하여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권속의 청지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부자이십니다. 그분은 그의 자녀들에게 분배하기 원하는 광대한 물자 창고를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배에는 청지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청지기는 분배자, 즉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거룩한 생명의 공급을 분배하는 사람입니다. 분배하는 사람으로서 바울은 모든 믿는 이들 안으로 그리스도를 분배했습니다. 바울을 통하여 그와 같은 분배를 받아들일 때 믿는 이들은 그들이 받아들인 공급으로 자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바울의 사역이 분배하는 사역, 즉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우리의 존재 안으로 분배함으로써 우리를 자라게 하며 교회가 되게 하는 사역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풍성을 다만 성도들 개개인 안으로 분배했을 뿐 아니라 또한 단체적인 몸 안으로 분배했습니다. 바울의 분배하는 봉사는 청지기 직분이라고 불리웁니다. 바꾸어 말해서 이 청지기 직분은 사역입니다. 사역은 청지기 직분, 곧 봉사이며 그리스도의 풍성을 성도들, 곧 몸의 지체들과 그 전체의 몸인 교회 안으로 분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비밀들의 두 가지 중요한 문제와 분배하는 청지기에 대하여 깊은 인상이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을 주의 깊게 읽는다면 이 장에서는 하나님의 비밀들의 청지기들에 관하여 네 가지 중점, 즉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들,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 자식을 낳는 아비를 강조하고 있음을 볼 것입니다. 우리는 이 메시지에서 처음 두 가지 요점을 다루고 다음 메시지에서 나머지 두 요점을 다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들. 4장 1절에서 바울은 이와 같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종들이요 하나님의 비밀들의 청지기들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는 바울이 3장 21절로부터 23절에서 묘사한 방법을 의미합니다. 이 구절들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자랑하지 말라고 권합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그를 그리스도의 종으로 여기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여기다 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또한 인식하다, 측량하다, 분류하다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그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판단되거나 평가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 있는 종이라는 단어는 시종 또는 지명된 종, 즉 어떤 목적을 위하여 특별하게 위임된 공식적인 종을 의미합니다. 2절에서 바울은 계속하여 여기에다 청지기들의 구할 것은 충성됨으로 발견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는 청지기 직분, 즉 분배하는 사역을 의미합니다. 이 분배하는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청지기들이 충성됨으로 발견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오늘날 많은 소위 영적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언제나 틀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형제회와 함께 있었을 때 우리 자신을 결코 적극적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자신을 충성스러운 청지기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절에서 바울은 너희에게나 사람의 날에 의하여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며 또한 나도 나 자신을 판단치 아니하노라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판단이라는 단어는 심판을 위하여 또는 심판 안에서 판단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것은 비평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그가 성도들에게나 사람의 날에 의해 비판을 받는 것이 작은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날이란 사람이 심판하는 현시대를 말합니다. 이것은 주께서 심판하실 장차 올 왕국시대와 대조되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은 또한 우리에게 심지어 자기도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는 고린도 사람들에게나 사람의 날에 의하여 판단받는 것은 매우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며 그도 자기 자신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두 가지 기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비판받는 것이나 판단받는 것을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판단받는 것이나 비판당하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어떤 자매들은 만일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비판하는 것을 안다면 아마 오랫동안 잠을 잘 자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사실상 형제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령 어떤 장로인 형제가 어떤 이가 그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말한 것을 알았다 합시다. 그는 아마 그날 밤 편히 쉴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스스로 나는 교회의 장로 중 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다니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비방에 의해 마음 상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작은 일이 아니라 큰 일임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이들에 의하여 시험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바울처럼 너희에게 시험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40년 전에 나는 비방받을 때마다 몹시 마음이 상하곤 했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잠자는 데나 먹는 데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많은 해 동안의 체험 후 나는 어떤 비방에도 거의 마음 상하지 않습니다. 나는 비방이 결코 나를 마음 상하게 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그런 것이 나를 매우 조금밖에 건드리지 못함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비판받고 비방받으면 더욱더 일반적이고 더욱더 정상적으로 됩니다. 만일 내가 비방받지 않는다면 내가 주님의 위임에 대하여 신실한지가 의문입니다. 살아있고 행동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방받기 마련입니다. 비방을 피하는 최선의 길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돌보는 데 있어서 활동적이라면 우리는 비방받기 위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는 교회들 안에 있는 모든 장로들에게 비방을 견딜 수 있도록 분량이 넓어지기 위해 주님의 긍휼을 구하기를 충고합니다. 장로 직분에 새로 들어선 형제는 처음에는 성도들의 비방을 참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장로들은 주로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교회 안의 형제들과 자매들에 의하여 비방을 받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면 그 장로는 비방에 익숙하게 됩니다. 우리는 비방을 매운 고추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매운 고추는 처음에는 먹기가 힘들지만 결국에는 익숙하게 됩니다. 많은 장로들이 성도들의 비방에 매운 고추를 먹고 소화하는 것을 썩 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에게 있어서 다른 이들에게 비방받는 것이 매우 작은 일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들로부터 배워야 할 두 번째 항목은 우리 자신을 비평하거나 조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초기 사역 때 매번 메시지를 전한 후 자신을 조사했습니다. 나는 다른 이들이 그 메시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생각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했습니다. 종종 내가 전한 메시지에 관해 충분히 안식할 수 있기까지는 며칠이 걸렸습니다. 그러다가 또 다른 메시지를 전할 시간이 돌아오곤 했습니다. 오늘 나는 자신을 이렇게 조사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런 종류의 자기 판단에 애쓰는 것은 건전한 실행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사실 우리의 그와 같은 판단은 가치가 없습니다. 더욱이 만일 우리가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옳아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자기 판단을 애쓴다면 우리는 매우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장로들이 모두 이런 식으로 자신들을 판단한다면 그들은 장로가 될 자격이 없다고 느낄 것이며 분명히 물러나려고 할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판단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었고 우리는 이 문제에 있어서 그에게 배워야 합니다. 4절에서 바울은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신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바울은 그가 옳았을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옳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판단하시는 이는 주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주님과 함께 기꺼이 판단에 대한 문제를 벗어버렸습니다. 바울은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게 하라. 그분이 그의 나타나시는 날에 나를 심판하시리라고 말하는 듯합니다. 5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을 빛으로 드러내고 마음의 의논들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고 결론 짓습니다. 때가 이르기 전이란 주님의 날 전을 의미합니다. 2절부터 5절에 있는 바울의 말들은 그가 신실한 청지기였음을 가리킵니다. 그는 다른 이들의 비방을 주의하지 않았으며 자신을 평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과 함께 모든 상황으로부터 떠났습니다. 이것은 그의 신실함을 가리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비방에 주의하거나 우리 자신을 판단한다면 우리는 신실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더 정치적이 될 수 있고 좀 더 낮게 느껴지도록 비방을 피하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것으로부터 돌이켜야 하며 주님을 위해 판단해서 떠나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신실할 것입니다.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 고린도전서 4장 6절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들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의기양양해 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이 일들로서 바울은 지난 1장으로부터 이번 장까지의 앞 장들에서 언급한 것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본을 보였으니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문자적으로 변형된 모양이 바뀐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은유적인 용어입니다. 사도는 앞장, 즉 1장으로부터 시작하여 쓴 것에서 어떤 모양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과 아볼로에게 그 모양을 전환하고 있는데 이는 그가 자신과 아볼로에게 그것을 상징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번역자들과 해석가들은 쓴 것이라는 표현이 구약의 글들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구절은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와 같은 앞 장들에서 쓴 것을 가리키는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그리스도의 사역들인 심는 이와 물 주는 이입니다. 그들은 믿는 이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들은 믿는 이들을 자라게 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들은 심는 이와 물 주는 이인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에서 지나쳐 평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육적인 고린도 믿는 이들처럼 그들을 평가하는 이들끼리 서로 대적하여 의기양양해지게 될 것입니다. 7절은 누가 너희와 다른 이들을 구별하였느뇨? 너희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참으로 너희가 받았을진데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까지 자랑하느뇨? 라고 계속합니다. 우리와 다른 이들 사이에서 구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져야 하며 우리는 그분 안에서 자랑해야지 우리 자신 안에서나 또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바울이나 아볼로 같은 어떤 종들 안에서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희는 베드로나 바울이나 아볼로가 너희와 다른 이들 사이를 구별할 수 있으며 너희를 다른 이들과 다르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더욱이 너희가 받은 것은 바울이나 게바나 아블로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오.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치 너희가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해서는 안 된다. 만일 너희가 너희를 다른 이들과 다르게 만들거나 다른 이들과 구별하게 하는 무엇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곧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셨으므로 너희는 오직 그분 안에서 자랑해야지 어떤 사람 안에서도 자랑해서는 안 된다. 8절은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요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 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 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노릇 하기를 나는 원하노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에 믿는 이들은 그들이 얻은 것에 대하여 자랑하고 그들이 가진 것에 만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자만하게 되었고 사도들과는 독립적으로 왕노릇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그들 자신 안에와 그들의 육안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철학적인 헬라의 믿는 이들 가운데의 상황을 언급합니다. 그들은 그들이 부유하고 배불렀으므로 만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왕들처럼 사도들 없이 다스렸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매우 신실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참으로 너희가 왕노릇하기를 원하며 우리도 또한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를 원한다. 이 말은 전혀 달콤하거나 기쁘거나 사탕발림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울의 신실함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9절에서 바울은 계속하여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미말에 두셨다고 말하는데 왜냐하면 고린도인들이 마치 그들이 이미 왕들인 양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들에게 그들이 사도들이 행한 일 앞에서 왕들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미말에 두셨기 때문에 그들은 마지막으로 왕이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바울 시대에는 범죄자들이 대중들의 오락을 위하여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들과 싸웠는데 범죄자들은 맨 마지막에 전시되었습니다. 범죄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졌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가장 천한 사람들이었으며 죽음의 대가를 치러야 할 죄를 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정부는 종종 구경거리로서 원형 경기장 안에서 그들을 맹수들과 싸우게 했습니다. 그와 같은 구경거리가 있을 때마다 범죄자들은 마지막에 전시되었습니다. 바울은 사도들이 하나님에 의해 마지막 전시, 곧 마지막에 보여지기 위해 세워졌다는 예를 들기 위하여 하나의 은유로서 이것을 사용하였습니다. 고린도인들이 마지막이 아니라 사도들이 마지막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은 그들 자신을 세상 앞에서 죽이기로 작정한 범죄자들로 여겼으며 고린도인들과 같이 다스리도록 된 왕들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또한 고린도인들에게 사도들이 세상, 곧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것 또한 은유로서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범죄자들이 맹수들로 더불어 싸우는 것을 가리킵니다. 사도들은 그와 같이 세상에서 구경거리가 되어 사람들에게 보여질 뿐 아니라 또한 천사들에게도 보여졌습니다. 땅 위의 사람들과 또한 공중의 천사들은 사도들이 전시되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온 우주의 구경거리였습니다. 우리가 다음 메시지에서 보겠지만 이것은 그들이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다는 것과 관계됩니다. 이러한 은유들을 사용함으로 바울은 고린도에 믿는 이들에게 그들이 마치 왕인 것처럼 또는 부유하고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왕들처럼 행동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도들인 우리를 거룩한 전시의 미말로 삼으셨다. 우리는 죽이기로 작정된 범죄자들과 같다.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다. 그러나 너희는 또 다른 종류의 운명을 누리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구나. 너희는 부요하고 배부르며 왕노릇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구경거리이다.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한 말은 오늘날 주의 회복 안에 있는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우리 또한 구절에 있는 것처럼 죽이기로 작정된 범죄자들이요.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인 사도들과 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들을 배부르며 부유하며 능력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자세는 전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회복 안에 있는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우리가 죽이기로 작정된 범죄자들이요. 온 우주의 구경거리라는 인상을 주어야 합니다.